행복은 눈 건강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무슨 뭐 건강 교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체 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원래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의원으로 오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무슨 건강을 잘 돌봐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금방 이렇게 읽기는 쉬운데 금방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게 오늘 우리가 보시는 그 말씀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둡고 그리고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게 금방 들어오세요. 밝고 어두운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하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아주 편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부분이 어떻게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좀 이해가 잘 되고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앞에는 마태복음 몇 장이 있죠? 너무 어렵죠. 어려워서 막 한숨이 나오시는데 마태복음 6장 뒤에는 몇 장이 있죠? 대답도 안 하시는데요. 모르셔서 그러시죠.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근데 마태복음 6장이 마태복음 5장과 7장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아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이에요. Sermon on the Mount라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산 언덕지기에 예수님께서 서시고 앉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처음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그런 설교를 하시는 강론을 하시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산상에서 수훈을 한다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냥 처음에 어떤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었던 그런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그런 사역의 가장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고 그 원리 속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시혜를 초월해서 그 각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절대 소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자다가도 웃어야 되는 복이에요. 이 복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먼지처럼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먼지처럼 사라졌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 속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알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지키고 살라는 말이야. 그런 한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등, 뭐 빼앗으면 더 주라는 등,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게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이 말씀대로 그래 뭐 꾹 참고 한번 살아보자 하면 불가능한 삶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지겹고 힘든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불가능한 삶에 좌절하도록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더 경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경험하다 보니 더 말씀을 알게 되고요. 말씀의 자유함이 있게 되고 더욱더 알고 싶고 이게 그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그렇게 보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이 그렇게 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보시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거기에 핵심에 되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핵심이 되는 그 말씀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데 정말 너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고 그렇게 입으로는 신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는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일들도 이 말씀 속에서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율법학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거를 질문하시고 답이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답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는 눈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시니까 우리 잘 들어봐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어둠이 심하면 분간이 안 되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요. 판단이 서질 않아요. 생각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눈이 사실은 그 몸의 등불도 그 우리 사람의 신체 조건을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죠. 눈으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이미지가 연상이 되고 뭔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다 조합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우리 신체 정말 신체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그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눈이 한방 깜빡거릴 때요 1초에 120개 정도의 이미지가 들어온다 그래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120장의 사진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딱 봤으면 그래가지고 그것이 머리에서 뇌에서 조합이 돼가지고 내가 뭘 봤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몸이라는 건 정말 심묘막적한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뭐 이렇게 눈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등불이 밝으면 몸 전체가 밝겠죠. 근데 그 등불이 어두우면 몸 전체가 어둡겠죠.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 네가 그 빛을 받아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질 때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면 우리의 온 생애가 밝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단하면 어두운 거예요. 차단하고 안 하고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하는 그 주체 우리들이에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너희가 그 빛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빛을 비추라고 말은 하지만 빛을 차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너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두려워요, 사람이. 눈이 가려져 보신 적이 있으세요? 분간도 못하고 두렵고 그래요. 그저 담력 증강 훈련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눈 가리고 팀 손에 붙들려가지고 어디 끌려가고 자 걸으세요 그러면서 슬쩍슬쩍 이제는 안 보이니까는 옆에 사람들이 막 바람 잡죠. 굴러가면 떨어져. 안 돼. 굴러가면 넘어져. 뭐 이런 얘기하고 끌고 가죠. 그 다음에 높이 조금 이렇게 있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말 높이 올라가는 느낌만 있으니까 안 보이고요. 느낌만 가지고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다 높이를 맞춰줘가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다 똑같은 데거든요. 평평한 곳인데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죽는 줄 알죠.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다가 이제 눈가리개를 벗고 보면은 사람들은 다 웃고 있고 자기만 조금 좀 이상한 사람이 된 거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좀 리더십 훈련 같은 거 할 때 뭐 청소년 때도 뭐 그런 게임들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요번에 우리 저 YMCA 여름 수양에 가서 그런 거 하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예. 자, 눈이 가려지면요 두려워요. 마음이 가려지면 사는 일에 두려움이 많아져요. 야,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그 진리 그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려지면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기보다 세상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들 시선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6장에 들어와서 처음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은요. 자선행위, 그러니까 선한 행위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금식하는 일, 그리고 재물에 관한 것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행해질 때 아주 좋은 것들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를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가려지면은요. 그런 일들이 선한 의도를 상실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 시선에 좌우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식적인 기도, 가식적인 금식, 가식적인 선행, 그리고 가식적인 재물에 대한 태도를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이 6장에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가려지면 그보다 그 가식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생 주인에 대한 마음 다툼이 심해져요. 기타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조금 건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 주인에 대한 마음 다툼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나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을 차단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자를 놔두고 경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업신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업신여길 것이다.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근데 이 업신여긴다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 카타 프로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카타 프로네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Nothing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까지도 하게 된다는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까지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혹시나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일조차 마구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누가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슨 성경 무슨 저 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리가 있나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은 착오입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스스로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 믿는 사람이 과연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어떻게 우습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은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해도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없인 여기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이 생길까요? 내 인생의 주인자를 놓고 경합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때예요. 다른 말로 재물에 대한 마음의 눈이 가려지도록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재물을 못 볼 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쭉 말씀을 해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 임금에게 절하는 것이었어요. 재물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그렇게 원하고 하는데 과부의 재산을 꿀꺽꺽 삼키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이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멀리 살면서 엉뚱하게 세상 임금에 절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힘이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했지만 실세가 과연 너희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질문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우린 실세가 뭐라고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알았어요.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래 그렇다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냥 다 좋은데 아니 하나님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왜 내 재물에 가지고 이렇게 좀 관심이 많으실까 혹시 그런 질문이 있지 않으세요? 다른 건 다 좋은데요. 그냥 재물은 세상 사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 그냥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왜 관심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요? 야 사실은 하늘나라 운영하기가 힘들어. 그러시는 걸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집중해서 말씀하시면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주변의 윤곽이 분명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왜 관심을 가지시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도 더 많은 것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진리,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원하는 그 진리를 정리하면요, 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에서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에 성장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잘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하는 것만큼 내가 살기를 바라게 되는 믿음의 성숙,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다른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핵심은 상실하고 다른 것은 굉장히 충실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많이 읽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깊어가면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지,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상실되어 있다면은요, 열매가, 그런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맺혀지는 것 같은데 속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열매라고 해서 까보니까 벌써 속은 까맣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뿌리예요, 모든 것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그렇게 그냥 세상 차원인 것 같은 재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그랬지만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커머디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계시록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때 일어날 일도 보면 재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회가 올 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에 점점 그런 어떤 그런 그림자와 같은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 같아서 경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 모네타리 시스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가름질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해서 재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시편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의 가장 필요를 아시고 선하심으로 공급하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좋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길에 바로 이 재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재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토록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 나라 확장하는 기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Opportunity를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재물 없이도 주님 나라를 확장해 가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게 발휘가 되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있을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준비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의 재물에 대한 관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영원한 장래 큰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재물을 보는 것을 내가 차단해 버리면 재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폭군이 되어서 압박하는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생각에 뇌 속에서 생각하는 시스템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군가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는데 결정은 재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농부 이야기 아시죠? 어떤 농부? 아니, 어떤 농부를 어떻게 아나 그러실 정도인데 제가 농부에게 해드릴게요. 어떤 농부가 항상 신앙에 진지하게 보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과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돼. 알겠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부부 부흥회를 잘했어요. 그 아내는 그럴 때마다 듬직한 남편을 보면서 아멘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집에서 소를 키웠어요. 튼실한 소였는데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큰 경사가 일어난 거죠. 농부는 기뻐하면서 아내에게 우리 신앙의 결심을 지금서부터 세웁시다 얘기를 해요. 송아지 한 마리는 우리 거, 다른 송아지 한 마리는 하나님 거. 그래서 잘 키워서 우리 그것을 팔 때 하나님의 송아지를 팔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에 다 우리가 쓰도록 합시다. 그러니 아내는 더 그런 믿음직한 남편을 보면서 더 크게 아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주 얼굴이 낯빛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송아지가 죽었어. 한 마리가 죽었어. 그러면서 작은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죽은 게 하나님 송아지야.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하나님 송아지 우리가 언제 정했냐고 하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하여간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 송아지가 죽었어. 항상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죠. 항상 죽어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살아있는 거는 내 거죠. 묘한 그런 압박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결국은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순간 우리 입장을 바꾸는 일이 뭐와 연관돼요? 재물과 연관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재물의 압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장래의 큰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길을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드레일이 뭔지 아시죠? 우리 길을 도로를 갈 때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가 그렇게 그런 잘못된 곳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세워놨잖아요. 좋은 도로 놔두고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가는 차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at least 아주 적어도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드레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드레일은 헌물과 십일조라는 가장 at least한 그런 문제예요. 제가 왜 가장 적어도 이와 같은 것은 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십일조라고 얘기를 하면 금방 아니 그 십일조는 모세 율법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이번에 팬데믹 때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떤 어프링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비율 레이시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들 보면 굉장히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 그런지 모세를 초월해서 모세 율법 시대를 초월해서 먼저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율법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냐 그 문제를 초월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요, 모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열의 하나, 뭐 십의 하나라는 건 알겠는데,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할 때, 이 멜기세덱이 누구지? 심지어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창세기 14장의 그 기록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오른 지 오게 되죠. 조카를 데리고 이제 왔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롯이, 롯과 아브라함이 나눠지고 창세기 13장에서 그리고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그런 평원을 찾아서 가고 가다 보니 점점 더 번성한 곳을 찾아가고 소돔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롯이 소돔에서 살게 되었어요. 소돔성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돔 지역에 커다란 전쟁이, 왕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즘에 무슨 뭐 넷플릭스 뭐 무비 같은 거 보면은 뭐 Wars of the Kings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요. 아홉 왕의 전쟁이니까 왕들의 전쟁이라고 할수 있죠. 다섯 왕대 네 왕의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소돔 왕이 있었던 그 연합군이 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동맹의 왕들이 소돔을 다 정복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롯과 롯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다 탈취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서 롯을 살려내요.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노예가 되어 있었던 롯을 자유하게 다시금 회복시킨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왕이 있습니다. 한 왕은 소돔의 왕이에요. 또 다른 왕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인데, 멜기세덱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King of Peace예요. 평강의 왕 하면은 누가 금방 떠오르세요? 예수님. 그래서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창세기 14장에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7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동맹을 맺은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소돔 왕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나 소돔 왕보다 또 다른 왕 18절 그 왕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살렘. 그죠? 그게 바로 피스예요. 그죠? 샬롬. 우리가 여러분 얘기하죠? 같은 말입니다. 샬롬. 살렘의 왕이에요. 즉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여기서 너는이라는 것은 시편의 표현, 시편의 기록인데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즉 메시아가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그 영원한 계통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된 분이 메시아예요. 멜기세덱은 그냥 사람의 계통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의 계통이 아니었어요. 왕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계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계통이잖아요. 그렇듯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서 10의 1을 드렸다는 그 일은 뭐냐면 바로 영원한 왕이시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한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자신의 인생의 표현, 신앙의 표현으로 10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적어도 나의 주인이 누구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은 입으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고백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이 전리품을 가지고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보면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언제나의 10의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세상에 힘입어서 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승리와 나의 자유와 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하나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 14장 예,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14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 오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세상을 힘입어서 내가 승리를 하거나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 있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선포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공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이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장래를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소돔 왕이여 당신이 나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이 그런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이런 면에서의 분명한 모범이 되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가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 섬뜩할 정도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는 1년에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러고서는 아 정말 재물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네 그러시는 그런 경우 목사가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그랬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아,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정말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시죠? 그 좀 잘 생각하세요. 예, 저는 사실은 이게 텐션이 있고 저도 예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 들으세요? 다른 은혜로운 설교 많이 듣는데 이게 드리는 설교는 다들 피하잖아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 왜 그럴까요? 이게 민감해서 그래요.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재물에 관해서는. 그러나 이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실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적어도 그게 적어도 가드레일이에요.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도록. 그러나 가드레일 그냥 고거 전전긍긍 하는 데서 벗어나서 좋은 길을 가셔야 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천하가 알게 하겠다는 게 아주 간단하게 이 재물의 문제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순종 못하면 다른 일에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더욱더 영적인 차원에서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재물의 문제는 주님 앞에 잘 복종시키세요. 저도 주님 앞에 이 재물의 문제에서 떳떳하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드리지 못하고 10에 10조를 하고 있지만은 하고 싶지만 드리지 못해요. 간신 10에 2조. 그렇지만 더욱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은 다음서부터 청년 때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해야 다른 일들이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문제에서는 클린한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저는 누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는 거 아시죠? 저는 전혀 몰라요. 처음부터 그런 일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히려 잘 마음을 추스리고 말씀을 잘 준비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제가 약해가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분이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잘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 나라 수확을 맺어가는 축복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